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용서하지만은 자연은 용서하지 못한다. 때로 신은 용서하지만은 역사는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연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속일 수 없고 그리고 숨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는 것만큼 때로 그 자연이 우리에게 피해를, 심지어 그 자연이 인류 문명을 공격해 올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벌써 3년이 넘어갔습니다만 우리 휴스턴의 허리케인 때문에 물바다가 됐을 때 어떤 분석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많이 왔던 이유도 있지만은 푸른 잔디로 또는 자연적인 땅이 였다면은 더 많이 흡수가 되었을 텐데 미처 개발하면서 개발을 앞세우면서 콘크리트로 이 땅을 덮어가면서 하수구나 배수구 시설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보트를 타고 집으로 들어간다는 경험을 언제 한 적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은 용서할 수 없다. 역사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역사를 강자가 쓰고 있는 역사일 수도 있어서 왜곡도 하고 포장도 하고 이상하게 변질도 시키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 역사는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가 용서하지 못하고 때로는 자연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지만은 신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다른 말로 나디브라는 이야기인데 너그럽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때로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책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왜 지으셨는지 그로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를 통하여 기쁨을 얻고 사귀며 교제하고 이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도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으셨잖아요.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 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 민족을 구출해내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건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말씀이고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들 백성 속에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어떤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누군가가 또는 어느 민족이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었던 이야기, 때로는 멸망시키는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갔던 그 이야기, 모세가 오직 손에 지팡이 하나 잡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동족들을 구출한 이야기, 하나님을 신뢰했던 의지했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 당시에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멜산에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던 그 이야기들, 기적 같은 놀라운 이야기들, 다니엘은 이민가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철저하게 그 이방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기도하다가 어느 날 사자굴 속에 던지움을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들, 성령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변해서 담대하게, 용감하게 세상을 향하여 증언하며 살았던 사람들, 이 땅이 전부인 줄 살았던 그 사람들, 영원한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 변화된 이야기, 세상을 바꾼 이야기,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경험, 간증들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 한 단어입니다. 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 그러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사실은 온 세상에 우리는 유배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 때문에 노아 홍수의 심판을 받아 했었고 죄 때문에 소돔성과 고모라성은 불바다가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그 많은 고난과 고통과 그 순한 수욕을 당하셔야만 했었습니다. 오늘 종의 노래, 세 번째 종의 노래이지만은 오늘 화요일 아침의 말씀을 특별 새벽 기도는 여섯 번째 이야기로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남편이 너희 어미에게 이혼 증서를 보내주었다고 말하고 있느냐고. 그들은 지금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은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악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쫓아내버린 상황으로 비유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뻔뻔스러움을 통해서 그냥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아내를 쫓아내어서 이 땅에 그때 당시에는 혼자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쫓아내버리는 상황인 것처럼 마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노예의 끔찍한 상황이 악덕한, 아주 부도덕한 남편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찌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심지어 아주 못된 아버지가 자기가 빚을 지어놓고는, 자기의 실패로 잘못을 저질러놓고는 자식들을 그 채권자에게 팔아버리는, 빚으로 대신 종으로, 노예로 바꿔버리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어찌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어미의 배반 때문이고 너희 어미의 허물 때문이며 너희 스스로 너희 자녀들의 죄악 때문으로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고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망했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줄 알아? 내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건지지 못하는 줄 알아?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연약해서 그래서 바빌론이라는 나라보다가 더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들을 건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건지지 못하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면서 내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줄 아느냐고.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간 적이 몇 번이나 있었으며 내가 너희들을 부른 적이 얼마나 있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찾아갈 때마다 아무도 없었다고. When I came there, there was no one. 아무도 없었다고.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들 통해서 천년이나, 거의 천년이나 그들에게 찾아오고 찾아오고 찾아왔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그 자리는 텅 빈 잔치 같은 자리가 되었고 텅 빈 예배당처럼 허전하기 짝이 없었던 그때였지 않느냐. 누가 왔느냐라고. 구실 삼아서 우리는 결혼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나는 비즈니스가 있어서 안 된다고, 나는 더 급한 일이 있어서 찾아가야 된다라고 이런저런 구실 삼아 핑계 삼아 누가 왔느냐라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라고 잔치를 벌여놓은 그 주인의 입장에서 우연히 이 사람은 핑계대고 저 사람도 변명하며 못 왔지만은, 때로는 의도적으로 함께 연합해서 같이 말자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텅 빈 자리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잔치였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들은 길을 쓰고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지난 천년 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심지어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돌로 던져서 죽인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찾아와서 부른 적이 얼마나 있지 않느냐? 누가 대답했느냐고? 누가? 전화 오면은 이름이 뜨잖아요. 안 받죠? 혹시 그 거부당하는 사람의 인격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이유가 다 있겠지만 여러 가지. 차단을 시키자 해. 차단당하는 사람의 그 모욕감이 어떤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이유가 정당한 이유도 있겠지만 다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끔씩 영화나 또는 소설책 같은 데 보면은 밖에 나가 있는 남편이 집에 전화를 합니다. 누군가가 지금 집에 혼자 있는 딸을 납치하려고 집으로 찾아가고 있는 순간에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받아라 받아라 받아야 돼 지금 1, 2분을 다투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차하면 큰일 납니다. 119를 전화해가지고 911을 전화해서 빨리 그들 건져내기를 원하지만은 아무도 받지를 않는다면은 이름을 보고도 나중에 이름 보고도 누군지 알지만은 내 하는 일이 더 급하니까 나중에 괜찮아 내가 나중에 다시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1, 2분 사이에 아주 악한 일당들이 문을 뜯고 들어와서 아내를 또는 딸을 납치해가 버린다면, 아니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When I called you, there was no one to answer.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아예 길을 막고 아예 관심이 없어서 내 하는 일이 중요해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안 받아도 된다라고 심지어 아주 불학을 시켜가면서 막아버렸지 않느냐라고 이제 와서 뭐라고. 악한 남편이 너희 어미를 쫓아냈다라고, 악한 아버지가 그 실패의 그 빚덩어리를 자식들에게 맡겨버려서 팔아버렸다라고? 아니야, 아니야. 죄송합니다. 작년 연말에 가끔씩 카드를 받잖아요. 그 한 분 중에 어떤 집사님, 새벽만 되면은 일어나는 마음의 설레임, 발을 걷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설 때 그 기쁨, 기대감, 그러면서 새벽을 깨우듯이 새벽을 일어나는 그 믿음 속에 내가 살아간다는 그 은혜, 그 사실에 대해서 참 감동적으로 적은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는 이런 편지를 적었습니다. 카드에 짧은 글이지만은 지금까지 몇 년 있었지만은 연말 새벽기도, 사순절 새벽기도 있을 때마다 전혀 나와는 상관없었다고. 왜냐하면은 그 시간에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가지 못하고, 그리고 광고가 있어도 뭐 배너가 있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다고. 작년 연말에 그런 핑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집에 근무하는 일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 새벽 기도를 나왔었던가 봐요. 내 뜻밖의 하나님을 체험한 이야기를 짧은 카드 안에 적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봐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갔는데 예배당이 텅 비었었어.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아무도 듣지도 않았고 텅 비어 있었다고. 온 세상이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너희들 역사적으로 기억하지 않느냐? 내가 입김 하나로, 손바닥 하나로 바다를 육지같이 마르게 한 사실을 기억하지 않느냐? 광야에 흐르는 그 강물을 내가 사막으로도 만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모든 물고기가 죽어버리고 그 땅이 악취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모자라서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들 지금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내게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봐라, 지금 내가 하늘을 흑암으로 덮어버렸고 그 하늘의 흑암을 덮는 것은 굵은 베옷으로 마치 창문의 커튼처럼 내가 내려서 닫아버렸고 막아버리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흑암으로. 그 흑암을 무엇으로 덮었어요? 굵은 베옷으로. 우리가 억지로 내 머무는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 억지로라도 베옷을 입혀서 잿더미에 올려놓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너그러우셔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9절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를 청종하는 자가 너희들 중에 누가 있느냐? 그는 다시 살 것이며, 보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누가 있느냐? 그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는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고. 그의 선한 능력과 그의 선한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서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요예배 때 가끔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디트리트 본헤퍼라는 목사님, 신학자, 그분이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의 교환교수로 와 있었는데 그의 친구였던 라인홀드 리버 교수님도 그분이 독일로 되돌아가려고 할 때 못 가게 했습니다. 히틀러한테 당신은 가자마자 체포당할 것이고 그 나치들한테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콜링으로 살아가는 것이, 콜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서바이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독일로 되돌아왔고, 돌아오자마자 그는 체포되었고 감옥에 있다가 독일이 나치가 망하기 3주 전에 그는 교수들에 끌려가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과정을 보았던 피셔라는 닥터가 그의 죽음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교수대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이 본헤퍼만큼 아름답게, 거룩하게, 의연하게 죽는 사람은 못 보았다고. 내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모습이 이 본헤퍼의 목사님의 죽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의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 그의 죽어가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 그 거룩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그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가 이 편지입니다. 그 선한 일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네. 그래요. 그 가사를 찬양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독일 찬송가에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넷의 영상으로 나타나면서 모든 성도들이 지난 한 해 많은 교회에서 힘을 얻었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예, 결론을 드리면은 죄 때문에 망한 민족도 있고 죄 때문에 버림당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죄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그 민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움을 받는 사람,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죄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민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고 또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